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 한국을 방문해 미국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 함께 비무장지대를 찾은 매티스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만장일치 규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은 영내와 세계 안보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분명히 말했듯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리킬 수 없는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함께 싸웠던 것과 오늘날에도 함께 뭉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매티스 장관과 회동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도발에 아주 강하고 실효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양국이 북한의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올해 초 시리아에서 9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화학무기 공격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화학무기금지기구가 어제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는 시리아 아랍공화국이 2017년 4월 4일 칸쉐이쿤에서 살인가스를 유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또 공격 당시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화학무기 공격을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영상과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에 공분을 샀습니다. 아사드 정권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정해왔으며 이는 서방세계의 날조라고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한편 중동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미국은 아사드 대통령이 정부에서 어떠한 역할도 맡지 않는 완전하고 통일된 시리아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드 일가의 통치는 끝에 다다르고 있다며 남은 문제는 이를 어떻게 실현시키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민 아웅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에게 로힝야족 사태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틸러스 장관은 훌라잉 사령관과 전화통화에서 미얀마 정부의 폭력 사태 중단을 돕고 라카인주에서 피신한 로힝야족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을 허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미얀마 정부군이 난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진하고 언론의 접근을 허용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권유린 범죄 의혹에 대한 유엔 조사단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을 인종청소로 공식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한편 지난 8월 로힝야 반군 공격에 따른 미얀마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로힝야족 60만 명 이상이 미얀마를 탈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화와 살인, 강간 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지난 1963년 발생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사건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 2,800건의 기밀을 해제했습니다. 로이터 등 언론은 미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 요청에 따라 일부 민감한 사안의 기밀은 해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1992년 케네디 암살 사건 관련 문서를 25년 이내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어제가 시한의 만료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 건의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문서에 대해선 향후 180일간 검토를 한 뒤 기밀 해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은 정보 활동이나 법 집행, 국가 안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대통령 권한으로 일부 문서의 기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차량 가두 행렬을 벌이던 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은 공범 존재 여부 등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음모론을 낳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치러진 대선 재투표에서 우후루 케냐타 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둘 전망입니다. 하지만 저조한 투표율과 선거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최소 4명이 숨지는 등 각종 문제로 분열된 케냐를 케냐타 대통령이 통합할 능력이나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27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유린과 검열에 책임 있는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지목했고 재무부는 이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정성수 노동상, 조경철 부의국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으로 미사일 기술이 이전되는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입니다. 해상에는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이 0.5에서 2m 사이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개인 7명, 기관 3곳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26일 북한 정권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응해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새롭게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은 정성수 노동상, 김강진 대외건설국장, 조경철 보위사령관을 비롯해 중국 셴양 주재 북한 총영사관의 구성섭과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김민철 등 모두 7명입니다. 이 중 조경철 사령관이 이끄는 보위사령부는 반정권 활동이나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을 감시하는 등 군의 비밀경찰 활동을 해왔다고 해외자산통제국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구성섭과 김민철은 보위부 소속으로 탈북자 강제 송환에 관여했으며 정용수 노동상은 개인들을 광산 등에서의 강제 노동에 투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관으로는 철현 해외건설회사와 북한 대외건설국, 인민군 보위사령부 등 세 곳이 포함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철현 해외건설회사와 대외건설국이 알제리와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지에 사무소를 차려놓고 북한 해외건설 노동자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는 미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북한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 발표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새로운 보고서를 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은 잔인한 정권에 의해 통치되면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별히 북한의 군이 비밀 경찰로 활동하면서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처벌하는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민군이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탈북자를 잡아들이고 또 잔인하게 억류하거나 강제로 북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제재는 북한 인권 침해 행위에 관여하는 북한 군부와 정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강제 노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려 하는 금융 조력자도 겨냥한다고 문우신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달 북한 은행과 금융 관계자 등을 대거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8월에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북한 국적자들을 제재하고 6월에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이유로 중국인과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개인과 기관을 명시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처형과 고문, 강제노동 등 가해자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 당국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계속해서 집중 조명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처형, 강제노동, 고문, 장기간 임의 구금, 그리고 강간이나 강제 낙태 등의 성폭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대규모 동원 형태로 이루어지는 강제노동, 노동수용소에서의 교화 행위, 해외 노동계약 등 북한의 상당수 인권 유린은 정권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수만 명의 북한인들이 정권을 위한 수익을 벌기 위해 해외에 파견돼 노예와 같은 상황에서 일한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이동의 자유와 정보 접근을 통제하려는 북한 정권의 노력은 국경을 훨씬 넘어선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해외 망명을 시도하는 개인들을 강제 북송하기 위해 보위 요원을 파견한다는 겁니다. 보고서에서는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국무부가 판단하는 가해자 7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조경철 보위국장과 신영일 보위국 부국장을 비롯해 정영수 노동상, 리태철 인민보안부 제1부부장, 김강진 대외건설지도국 국장, 구승섭 선양주재 총영사, 김민철 주베트남 대사관 서기관이 포함됐습니다. 조경철은 장성택 숙청시에 임의적 체포와 구금, 불법 처형 등을 저질렀고 신영일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해외 망명을 시도하는 주민들에 대한 구금과 강제 송환 등에 책임이 있는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또 정용수는 낮은 계급의 주민들을 준군사조직의 일원으로 만들어 정권을 위한 노예 노동을 강요했고 리태철은 표현과 이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노동수용소를 운영했으며 김강진은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국무부는 인민군 보위국, 대외건설지도국, 철현건설 등 기관 세 곳도 인권 유린의 주범으로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철현건설은 북한 근로자를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로 송출하는 업체로 이들에게 하루 14시간 노동과 감금에 가까운 생활을 강요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의 월급 800달러에서 1000달러 가운데 40%는 북한 정부 계좌로, 20%는 현장 감독관에게, 10%는 숙박비로 빼앗겨 개인 수중에 165달러에서 200달러 정도만 남는다며 그나마 일부 현금은 안전비용으로 현장 감독관에게 떼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2월 발효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법에 따라 180일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을 명시하고 이들이 자행한 구체적인 관련 행위를 기술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지금까지 모두 3차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무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명시된 개인과 기관은 재무부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국무부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가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은 동맹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버스비 부차관보를 이현철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26일 북한의 인권유린과 검열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보고서인데요.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 think the unique thing about this report is that it has targets both individuals and entities.
이번 보고서의 특징은 해외 노동과 해외에서 망명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강제 북송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들을 겨냥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새롭게 제기되는 것입니다. 앞서 해외 노동에 관계된 대상을 겨냥한 적이 있긴 했지만 이번 보고서는 이런 형태의 인권 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 노동과 강제 북송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를 지목했고 이 점이 바로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입니다.
이번 보고서가 북한 정권에 보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We would like to send we are sending I think a signal to such
우리가 그 같은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북한의 당국자들에게 그들은 숨을 수 없으며 우리는 그들이 인권 유린이나 검열에 관여한 것을 찾아낼 수 있고 찾아낼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들은 행동에 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와 신호를 보내고 싶습니다.
북한에는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의 제재 명단에는 오르지 않은 당국자들 특히 중하위 당국자들이 많습니다. 북한의 이런 당국자들이 앞으로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They should stop committing abuses. And for those who are still committing abuses, we continue to gather information. And when we can obtain
그들은 인권 유린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자들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그 같은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면 앞으로 발표할 보고서에 그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 맞춰 북한의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제재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ll, it's hard to quantify exactly the effectiveness of these sanctions. We do think, as I've said,
제재 효과를 수량적으로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과 중간급 당국자들에게 미국이 그들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부 탈북자들로부터 자신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가 완화되는 정책 변화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탈북자들은 이 같은 변화의 두 가지 이유를 꼽았는데 그중 하나가 미국이 북한 당국자들에게 부과한 제재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Well, there have, first of all, I should say, overall,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s among the very worst in the world. There is a wide
전반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에서는 비사법적 처형과 고문, 강간, 강제 노동 등 다수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 상황은 여전히 매우 좋지 않습니다. 최근 북한 정부가 서로 다른 두 곳의 유엔 인권 관련 위원회에 출석하고 유엔 장애인 권리 특별 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관여를 조금 늘리고 있는 것은 주목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작은 조치입니다. 또한 장애인 권리 특별 보고관의 방북에도 많은 제한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처하는 미국 정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We are trying to call out, to identify and publicize the human rights abuses taking place in North Korea as much as we
우리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확인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엔 총회와 안보리 등 유엔 내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외에도 정보를 북한 내로 유입하고 북한 내부에서 확산시키며 북한 내부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노력을 지지하고 촉진하고 있습니다. 북한같이 폐쇄된 사회에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면서 북한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기하고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로부터 북한 인권 유린과 검열에 관한 보고서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가 세계 각국에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인도가 북한과 대사급 외교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인도 정부의 방침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각국이 취해야 할 대북 외교 압박 조치를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캐틴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6일 북한을 더욱 강력히 제재하고 외교적으로 한층 더 고립시키며 북한 근로자와 외교관을 추방하고 북한과의 무역관계를 끊으라는 게 각국이 취해야 할 행동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은 전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외교 공간의 존재는 소통 창구를 열어두는 데 필요하다며 북한의 대사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 같은 방침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인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들을 반복적으로 내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도가 북한을 압박하는 더욱 큰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encouraged by India's repeated statements in recent months strongly condemning DPRK nuclear and missile tests and urge them to take greater steps to put pressure on the DPRK.
한편 국무부는 태평양상 수소탄 시험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한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말과 행동을 통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through through both its words and actions threatens and undermines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앞서 리용필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 부소장은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태평양에서 수소탄 시험을 할 수 있다고 한 말을 전 세계가 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레이스처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들을 방어하기 위한 의심할 여지 없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라지만 방향을 바꿔 신뢰할 만한 협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북한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영내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방어 의지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으로 미사일 기술이 이전되는 실태를 미국 정부가 조사하라는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특히 로켓 연료에 사용되는 맹독성 화학물질 기술이 어떻게 북한에 유입됐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조사 법안이 25일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조시 고타이머 의원이 발의하고 공화당의 프란시스 루니 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고타이머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로켓 연료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미국 정부가 조사를 벌여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국무장관과 함께 북한이 외국으로부터 미사일 엔진과 연료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는 법안 발효 105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미사일 액체 연료인 다이메틸 하이드라진의 해외 조달 가능성과 북한의 자체 생산 역량을 조사 내용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불법 이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핵과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막는 non-Ruger 위협 감축 협력 프로그램의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고안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고타이머 의원실은 지난달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보고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로켓 연료로 사용되는 맹독성 화학물질 다이메틸 하이드라진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하다가 현재는 함흥에서 자체 생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입니다. 고타이머 의원실은 이 화학물질이 러시아에서는 악마의 도구로 불린다며 북한이 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북한으로 미사일 연료와 기술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의회가 정부의 보고를 바탕으로 국제법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타이머 의원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러시아, 중국, 이란과의 협력은 미국과 동맹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며 미국은 최대의 정치, 외교, 금융 압력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김정은이 이 치명적인 로켓 추진 연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공동 서명한 공화당의 프랜시스 루니 의원은 이 법안은 북한이 다이메틸 하이드라진, 로켓 연료, 엔진 등을 외국으로부터 조달했는지 여부를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법안을 통해 김 씨 정권에 대한 외부 제한과 미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 위협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군축회의장에서 미국과 북한 대표 사이에 강도 높은 설전이 또다시 오갔습니다. 미국 대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북한 측 대표의 발언을 터무니없다며 깎아내렸습니다.
We've heard these comments over the last four weeks. Nothing changes. I have to sit here and respond to these ludicrous charges. The United States does not pose a threat.
우드 대사는 25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군축 회의에서 북한 외무성 소속 리인일 대표를 평양 정권의 대표라고 부르며 지난 4주 동안 진행된 군축 회의 동안 북한의 주장이 조금 더 바뀌지 않은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터무니없는 북한의 주장에 응대를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되질 않고 북한 스스로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은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우드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It's provocative actions. Its threatening behavior, its missile launches, its nuclear tests are a concern of the world. They will continue to try to paint this as a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I remind
북한이 이번 문제를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갈등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의 갈등이란 점을 북한 대표에게 상기시킨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돌아오고 싶다면 과거 여러 차례 언급했고 또 북한 스스로가 알고 있는 대로 도발적인 행동과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대표에게 미국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을 끝낼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와 그 너머 지역에 위협이 되는 건 북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우드 대사의 발언에 앞서 북한 리인일 대표는 추가 발언권을 얻어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건 미국 때문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미국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 유일한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1945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한국의 일제강점기 역시 끝을 맺었습니다. 이날 리인일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반박한 우드 대표의 발언에 재차 추가 발언을 요청하면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I just heard such a groundless remarks of this Washington regime. And, what
이 대표는 우드 대사의 발언을 워싱턴 정권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폄하한 뒤 이번 문제를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잘못된 주장으로 전 세계를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 비핵화를 이루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또 제대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드 대사가 또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We will not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I want to be very clear about that. And secondly, I will remind the representative of the regime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이어 미국은 자국민과 동맹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며 이 같은 약속은 철통 같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미북 간 공방에 이어 회의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한국 대표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At least one third of the remarks from the floor were about North Korea's provocation. And I would like to conclude by saying that
제네바 주재 김인철 한국 차석 대사는 이날 추가 발언권을 얻어 유엔 본부와 제네바 등에서 군축과 관련한 다양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대표의 전체 발언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내용이 3분의 1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측 대표가 북한의 핵 문제를 국제 사회와의 갈등이 아닌 미북 간 갈등 구도로 끌어가려는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김차석 대사는 하늘이 파랗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아무리 수백만 번 이를 부정하려 해도 하늘의 색깔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든 이를 부인하려는 이들에게 이제 그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1위원회는 27일 북한의 모든 핵활동 포기를 촉구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개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북한 리인일 대표는 26일 열린 회의에서 관련 결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이 북한에서 계속되는 중대한 인권 유린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특별 보고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I am concerned with the possibility that these sanctions might have a negative impact on vital economic.
퀸타나 특별 보고관은 26일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 출석해 제재가 필수적인 경제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권을 누리는 데 직접적 타격을 가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공급이 제한되는 것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제재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제재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재가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 대한 집단적 처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현재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수감자들의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everal testimonies have shed light on the fear to be sent to a political prisoner camp.
북한 주민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접경 지역 수감 시설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증언들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구금 시설에서 성폭력이 만연하고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여성과 그 자녀들이 이런 폭력에 특히 취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보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이 국내의 모든 형태의 통신수단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더 많은 사회 분야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했습니다. 북한에서 시장화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이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이로 인해 부패가 확산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지적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은 여전히 북한 인권 보호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 남아 있다며 이는 미래 인권 유린을 저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추구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면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he situation of political prisoners and other detainees is of particular concern.
미국은 북한의 정치범들과 다른 수감자들의 처지와 중국에서 강제 복송된 사람들의 상황에 특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신문 구금 중의 구타와 성폭력, 강제 낙태 등의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의 규모와 중대성은 유엔총회와 제3위원회의 지속적인 행동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In particular, the separate Korean families have been denied any chance to meet their loved ones for
이산가족들이 70년 이상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거부당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망했고 생존자들은 평균 80세를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라는 이들의 절실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수감된 한국인 등 외국인 수감자들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그러나 이날 상호 대화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최근 군함 건조 작업에 북한 노동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덴마크가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확고한 이행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덴마크는 유럽연합 공동 외교안보 정책의 결정에 따라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명시된 조치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는 지난 9일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이행 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이 결정한 20여 개의 조치 사항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같이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선박에 대한 자국 등록을 금지하고 과학 분야의 협력을 끊는다는 결의 2321호의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결정사항과 별도로 자국 무기법에 따라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기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나라들에게는 수출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덴마크 내 관련 정부기관이 북한 선박의 등록과 관련된 조치를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상선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덴마크 현지 언론들은 덴마크 군 당국이 2013년 건조한 군함에 북한 노동자들이 동원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덴마크 군 당국이 발주한 조선회사가 건조 공정 중 일부를 폴란드 조선회사에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 인력 송출 회사를 통해 북한인 노동자 45명이 고용됐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덴마크 국방부 장관실은 지난달 BOA에 폴란드와 같은 유럽연합 국가에서 북한인 강제 노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전했었습니다. 안보리는 올해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해외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현 수준에서 더 늘리지 못하도록 했고 2375호는 기존 노동자들의 취업 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덴마크의 이번 이행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21호에 따른 것으로 북한 노동자와 관련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모았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용 고체 연료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맷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함흥 인근에서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 고체 연료 엔진을 실험했습니다. 지난해 3월 북한의 미사일 고체 연료 엔진 실험 이후 처음입니다. 한 달 뒤에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1형을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지상 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을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 미사일 안에서 장시간 보관이 가능한 데다 이동이 용이하고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더욱 위협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잡지는 북한이 시험한 고체 연료 엔진은 북극성 3형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체 연료 기술은 수십 년 동안 미사일 기술을 주고받았던 이란으로부터 받았을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제3국인 태국에서 열리게 됐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는 24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아시안컵 B조 예선 두 경기가 11월 10일과 13일 태국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B조 1차전 경기는 지난 3월 28일 평양에서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되고 양국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서 경기는 계속 연기됐습니다.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경기는 10월 5일로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외무부가 지난달 28일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면서 말레이시아 축구대표팀의 북한 원정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축구 경기는 다시 연기됐고 아시아축구연맹은 경기의 공정성을 위해 중립지역인 태국에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24개 나라가 참가하는 아시안컵 본선은 오는 2019년 아랍에미리트, 즉 아랍추장국에서 개최됩니다. 최종 예선에는 각조 1, 2위가 본선에 진출합니다. 한 경기를 덜 치른 북한은 B조에서 3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영국과 한국의 대북 민간단체 진검다리가 24일 영국의회에서 북한 관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진검다리의 공동대표로 영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 박지연 씨는 이날 청문회에서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박지연 씨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의 문제점과 탈북 여성의 무국적 자녀와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실정을 설명했습니다. 또 진검다리의 김영수 공동대표는 2009년 북한에서 탈출하기 전까지 6년 동안 외부 세계의 방송을 들었던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북한의 기름값 폭등세가 6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평양의 휘발유 가격은 올봄보다 3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중국의 석유 밀수 차단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기름값 폭등 배경과 여파를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기름값 폭등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평양의 연유 판매소입니다. 올봄까지만 하더라도 평양 연유 판매소 휘발유 가격은 킬로그램당 6천원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들어서면서 휘발유 가격은 전달에 비해 14% 올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4월 19일부터는 외교관에게만 기름을 파는 등 기름 공급을 제한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예 문을 닫는 연유 판매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름값은 9월 하순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3주가 지난 9월 21일 평양의 기름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평양주재 외교관에 따르면 휘발유는 킬로그램당 2유로로 44%나 올랐습니다. 양강도를 비롯한 지방에서도 기름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일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9월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디젤유가 12,500, 디젤이 많이 올랐어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어제죠. 네, 같은 북부 지역이죠.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최근 양강도의 휘발유 가격은 17,000원이고 디젤유는 10,000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름값이 이렇게 오른 배경에는 중국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대북 석유 공급을 10에서 15% 정도 줄여 기름 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ut back the oil, say 10 or 15%.
그러나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연구위원은 그보다는 북중 국경에서 중국의 강력한 밀수 단속이 효과를 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압록강, 두만강 쪽에 밀수 루트들을 단속했어요. 모든 세관에 통과하는 트럭들 다 뒤져서 조그만 휘발유통까지 다 해먹고 압수하고 이러고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밀수 루트를 중국이 다 단속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북한 석유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중국의 밀수 단속은 북한 내부 석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북중 송유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석유를 수입하는 것 외에도 개인 업자들이 밀수를 통해 상당량의 석유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로로 들어온 석유는 장마당을 비롯한 시장에 유출돼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수를 통해 들여오던 기름이 차단돼 올랐을 것이라고 김경술 박사는 말했습니다.
석유를 공식으로 수입해가지고 각급 기업소, 군부대, 기관, 단체 이런 데만 배급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배급된 석유류들이 다 시장으로 불법 유출돼서 시장에서는 그 불법 유출된 석유들하고 밀수된 석유들하고 섞여서 유통이 되는데 긴장 국면이 되니까 시장으로 불법 유출되던 석유류들의 공급이 크게 감소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마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민간 버스와 자동차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중단해 가격이 올랐다고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정창현 한국현대사연구소 소장은 말했습니다.
일반 개인이 운송하던 버스라든지 개인이 위탁해서 운영하던 어떤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석유 배급을 중단을 했습니다. 나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반 관용차라든지 꼭 필요한 곳에 배급되는 그런 영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휘발유 공급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휘발유 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기름값 폭등세가 6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그 여파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3륜 오토바이 등 민간인이 운영하는 이른바 서비스차의 운행이 줄거나 운임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100km를 갈 경우 중국 돈 70원 정도를 주면 됐는데 이제는 150원을 줘도 태워주는 차가 없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원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 친선 항공 축전, 즉 에어쇼를 취소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9월 중 열릴 예정이었던 에어쇼가 취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방북해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 열린 에어쇼를 참관했던 일본 주간 동양경제의 후쿠다 게이스케 편집위원은 북한이 대북 제재에 대비해 기름을 절약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많은 비행기가 비행했기 때문에 기름 많이 썼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그런 그 기름 절약 이것도 좀 취소가 된 그 하나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원유 공급 중단에 대비해 석유 비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도쿄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석유 100만 톤 비축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석유를 비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석유를 비축하려면 많은 기름을 보관할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김경술 박사입니다.
북한의 저유 시설이 백마 연유창이라고 하는데 하고 문천 연유창, 뭐 남포 연유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연유창들이 대부분 유통 기능을 하는 저장소들이지 전략 비축을 하는 저장소들이 아니에요.
석유가 부족하자 북한은 러시아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 1분기 러시아로부터 3천만 달러 상당의 석유 제품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30%가량 늘어난 겁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역시 힘들어졌다고 김경술 박사는 말했습니다.
미국이 재무부 행정명령인가 통해가지고 러시아 석유기업을 제재를 했거든요. 북한의 석유배들이 블라디보스톡 항에 접안을 못하고 계속 밖에 떠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6월 1일 북한에 100만 달러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혐의로 러시아의 IPC를 비롯한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과거 소독이 비밀리에 동독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반체제 인사 가운데 한 명이 최근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독일 연방 독재청산재단 강사로 활동 중인 피터 코입 씨인데요. 자신의 경험과 당시 독일 분단의 상황을 한국인들과 나누면서 열린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First of all, I was just happy. I feel really reborn and that's just amazing.
그저 행복했습니다.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쓸어 올린 채 점잖게 얘기하던 독일 중년 신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집니다. 1982년 동독을 떠나 서독에 처음 도착할 때를 설명할 때는 검은 뿔대 안경이 흔들릴 정도로 얼굴이 무척 상기돼 보였습니다. 환갑이 다 된 이 중년 신사의 이름은 피터 코입. 과거 독일 통일 전 서독 정부가 동독의 몸값을 지불하고 비밀리에 동독 정치범들을 데려오던 프라이카프의 수혜자입니다. 프라이카프는 자유를 사다는 의미입니다. 서독 정부는 1962년부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27년 동안 동독 정부에 현금과 현물을 주고 정치범 3만 4천여 명을 데려왔습니다. 또 이들 정치범의 가족 25만 명도 동독에서 출국 비자를 받아 서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코입 씨는 서독 정부가 자신의 송환을 위해 미화로 5만 5천 달러를 동독에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They paid $55,000 more or less, and the government did it, not my family.
서독 정부는 이런 방법으로 코입 씨 등 동독의 정치범 송환에 총 35억 마르크, 미화로 20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서독은 인도적인 동포의 차원에서 정권의 교체에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이 프라이카프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동독은 공산주의 불만 세력을 나라 밖으로 퇴출하고 외화벌이 차원에서 이 사업에 동조했습니다. 코입 씨도 당시 동독 정부의 낙인 찍힌 불만 세력 중 한 명이었습니다.
I tried to escape. Of course, I planned it. I wanted to go to Hungary.
1958년생인 코입 씨는 만 22살 때인 1981년 동독을 탈출하다 체코와의 국경 지역에서 북한의 국가 보위성에 해당하는 동독 슈타지원들에 체포됐습니다. 체코와 헝가리를 경유해 오스트리아로 향하는 탈출 계획을 세우고 기차를 타려다 적발된 겁니다. 이 때문에 악명 높은 슈타지 조사실에서 세 달간 고문 등 취조를 받은 뒤 10개월을 더 노동교화소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코입 씨의 탈출 결심엔 가족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East Germany in 1965-1966 started to open the border for tourists. So tourists.
동독 정부가 1965년에서 66년부터 서독인들의 여행을 허용하면서 서독 에센에 살던 조부모가 자신이 살던 드레스덴을 방문한 겁니다. 에센에 살았던 코입 씨의 아버지가 공산주의를 추종해 1956년 동독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조부모는 계속 서독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코입 씨는 조부모를 통해 학교에서 배웠던 세뇌 교육과는 다른 세상에 눈을 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975년 공산주의의 신물이 난 부모가 출국 비자를 동독 정부에 신청한 이후로 육상 선수였던 코입 씨는 국가의 특수학교에서 퇴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As a result, they wanted me, you know, to kick out of school. And that was something which was hard to me. I mean,
동독 정부는 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서독 가족 방문만 허용하다가 1972년부터 부분적으로 경찰의 승인과 수수료를 낸 젊은 층에게도 일부 출국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코입 씨 가족도 이에 고무돼 출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됐고 코입 씨는 충성계층만 입학이 가능한 특수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코입 씨는 현대무용인 볼룸댄스로 전공을 받고 1981년 전국대회에서 3위를 해 국가대표 자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만 세력으로 낙인이 찍혀 국가대표가 되지 못했고 결국 이에 크게 실망한 뒤 조부모가 있는 서독으로 탈출을 시도한 겁니다. 코입 씨는 노동교화소에서 석방될 때 동독 국적을 포기하라는 슈타지의 요구를 선뜻 이해할 수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서독의 조부모가 저명한 변호사를 통해 프라이카프로 손자를 데려오려고 했고 동독 정부가 이를 수용해 먼저 그의 국적을 박탈하기로 한 계획을 몰랐던 겁니다.
Behind the curtain, there was something going on. My grandparents asked for support.
코입 씨는 당시 동독 정부가 돈을 받고 정치범을 서독에 넘긴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정치범들을 태운 버스가 동서독을 가로지르는 철책을 넘어 서독에 도착한 뒤에야 자신이 프라이카프의 수혜자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동독 정치범들은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며 버스에서 내리면서 환호성을 쳤고 코입 씨도 서독 땅을 밟은 그 감격의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입 씨는 나흘 동안 신원조사를 받은 뒤 에센의 조부모 집에 정착해 공부를 지속했습니다. 이후 현대무용 강사, 보험누트 대학의 연구소 조교, 독일 연방 독재청산재단 강사로 활동하며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동독에 남은 가족도 1980년에 출국 비자를 받아 합류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를 회고할 때는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시 베를린에 머물던 그는 나쁘진 않았지만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The time when I was in Berlin, I sort of have a strange feeling, not a really bad feeling.
슈타지와 여러 비밀 경찰 요원들, 자신을 쫓아낸 선생 등과 한나라 국민으로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게 그리 달갑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동독에서의 삶은 그에게 악몽 같았고 좋은 추억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코입 씨는 지금도 태어나서 22년을 살은 동독의 드레스덴보다 서독의 에센을 고향으로 여기고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resden is not my hometown. My hometown is Essen. It sounds strange. I was born in
지금도 적지 않은 서독인들이 동독 출신을 게으른 오씨, 동독인들은 서독 출신을 거만한 베씨로 여기며 앙금이 여전하지만 자신은 가족 때문에 순조롭게 정착했고 서독에서 차별도 거의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입 씨에게 한반도 통일의 길을 물으니 대답하기 너무 어려운 질문이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This is a difficult question for me as a German. From my feeling is
한반도는 과거 한 나라였고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한다고 분명히 믿지만 분단 70년이 넘은 남북한의 상황이 너무 달라 잘 준비해야 할 것이란 겁니다. 코입 씨는 2년 전 북한을 방문했고 한국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라며 직접 목격한 남북한의 상황이 너무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Seoul is a very modern western
서울은 현대적이고 서구화됐으며 많은 교통 체증과 거리의 소음, 형형색색의 건물과 불빛, 젊은이들의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모습, 또 밤 늦게까지도 바쁜 도시이지만 평양은 차량이 적어 매우 조용하고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워서 무척 대조적이란 겁니다. 평양은 특히 붉은색과 흰색의 선전구호가 많았던 동독을 연상하게 했다며 평양은 흑백 텔레비전, 서울은 컬러 텔레비전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입 씨는 서울에 올 때마다 사람들이 섬에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굉장히 발전한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살지만 삼면이 바다, 북쪽 지척엔 완전히 다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마치 섬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코입 씨는 자신이 통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자세한 조언을 해주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To be open, to rely that
많이 다르고 힘들겠지만 함께할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지구촌 소식, 뉴스의 배경과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준비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19차 당대회가 지난 24일 끝났죠.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이른바 시진핑 사상의 공산당 당원격인 당장에 삽입되는 등 시 주석이 사실상 1인 지배체제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면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